여러분,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하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별 하나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시지는 않았습니까?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는 별이 참 많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별들이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우리는 좀처럼 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별들이 우리를 떠나버린 걸까요?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별은 그때도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한 번도 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구름 너머에 저 높은 성층권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빛을 발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깜깜한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의 별과 단절된 캄캄한 영적 어둠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배웠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기도가 이 기도실 문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적인 밤이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 별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어릴 적 읽었던 무서운 동화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것을 먹는 그날 밤에 성냥팔이 소녀는 길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런데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죠.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그 시간에 이 소녀는 거리의 성벽 귀퉁이에 앉아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얇은 옷 하나로는 그 살을 애는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얼어붙은 이 손을 녹이려고 팔다 남은 성냥 하나를 긋게 됩니다. 하고 불이 켜지자 첫 번째 성냥에 불이 붙는 순간 소녀의 눈앞에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네네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따뜻하게 타오르는 난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성냥이 꺼지자 난로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성냥을 켭니다. 이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칠면조 요리가 내 앞에 나타났다가 성냥이 꺼지자 다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냥을 켰을 때 반짝이는 장식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다가 곧그 성냥이 꺼지자 그것도 환상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원래 동화책은 어때야 합니까? 이쯤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래는 이쯤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성냥이 내 것이냐, 너는 참 착하구나, 금성냥, 은성냥 다 너에게 주겠다, 뭐이 난로랑 칠면조랑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져가라, 이럴 줄 알고 저는 이 책을 보았죠. 또는 호박이 마차로 변해가지고 이 소녀를 데리고서 이제 무도회장으로 데리고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동화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소녀는 어떻게 되죠? 성냥불이 켜진 그 짧은 순간마다 그는 행복을 느끼지만,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성냥이 꺼지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성냥이 꺼졌을 때 그는 차디찬 시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그곳에서 홀로 죽어갑니다. 저는 아직도 왜 이 잔혹한 동화를 어린이가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읽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녀의 비극은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녀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냥을 켰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불을 켭니다. 우리는 소녀는 거짓된 환영에 속았지만 우리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빛이 주는 유익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그 순결한 거룩함을 주권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당시에 상업과 공업이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염색업, 직조업, 가종세공, 그리고 노쇠를 다루는 이 기술들이 너무 발전해 있어서 상업조합, 길드가 아주 활발하게 발전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냐면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이 도시는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불꽃 같은 눈은 위선과 타협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이글이글 불타는 그 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눈입니다. 셋째,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청동공업이 발전했던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청동을 의지하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길드에서 나오는 이 경제력을 의존하지만 아니, 내가 이 청동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신 모습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강하신 모습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강한 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위엄 있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19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진심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교리를 지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교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체적인 섬김이 있는 교회, 시련을 견디는 함께 동역하며 이겨내는 인내가 있는 교회, 게다가 그들은 멈춰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퇴보하는 교회였지만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역이 확장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칭찬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 교회인데 이 모든 칭찬을,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 누가 보아도 정말 대낮처럼 빛나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환하게 빛나는 이 교회의 이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활기차지만, 사랑하고 인내하고 봉사하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속으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죄악의 독이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켰을 때에는 화려하지만 그것이 끝나면 곧 죽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우리는 목자로 섬기고 마을장으로 섬기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오늘도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거룩해졌고 겉모습은 칭찬받을만 하지만 그 문화에는 익숙해졌지만 우리의 내면은 오늘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혼의 하늘에는 소망의 별과 단절된 죽음의 밤이 임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별을 보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예수님이라는 별을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불빛을 꺼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땅의 불빛을 꺼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우리는 밤하늘에서 별을 발견할 수 없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땅이 너무 밝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화려한 조명들, 가로등, 빌딩 숲의 조명이 너무 강렬해서 저 하늘에 있는 고요한 별빛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땅이 너무 밝으면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태가 딱 이랬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묵인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헷갈리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죄를 그들은 왜 용납하고 왜 방관했던 것일까요? 왜 봤으면서도 못 본 척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땅의 불빛이 너무 밝고 매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두아디라라는 이 상업도시는 굉장히 많은 염색업, 구리세공업, 직조업 같은 많은 그 동업, 조합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는 어디에서 모이냐? 이방 신전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관례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때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모임에 안 가면 나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저기를 안 가면 나는 거래처가 끊기는데, 저 길 안 가면 나는 나의 가족들은 굶게 되는데, 내 커리어가 여기서 끊기게 되는데, 내 가게에 재고가 쌓이게 되는데, 내 사업이 망하게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이 어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 속삭이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 융통성 있게 살아. 하나님도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셔. 너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면 되잖아. 너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면 되잖아. 마음으로만 믿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 라고 이세벨이 속삭이는 거예요. 굳이 튀어서 손해볼 필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묵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눈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님들의 눈에 오늘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잘 팔리겠지? 우리 가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겠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지?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그게 너무 찬란해 보여서 오늘 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최근 한 방송 PD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에 있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시골 밤하늘에 별이 가득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PD님의 고백에 따르면 방송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별이 안 찍힌 밤하늘에 별을 찍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촬영을 해도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구정물 같은 하늘을 내보낼 수 없으니 CG로 하나하나 별을 찍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가짜 별을 하나하나 그려넣는 것이죠. 그래야 화면이 예뻐 보이고 시청자들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내 인생의 가짜 별을 찍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이라는 별을 찍으면 내 인생이 빛이 날 거야. 이 성공이라는 별을 찍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야. SNS에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라는 별을 찍으면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삶이 아닐 거야. 우리의 현실의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이 더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포기하고 죄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단지 욕심이 많아서 돈을 좋아해서 세상의 불빛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세상의 불빛을 쫓아갑니까? 혹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스펙을 다 쌓지 않으면, 내가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내가 영영 뒤처질까봐, 내가 낙오자가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나 혼자 이 어둠 속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오늘도 가짜 별을 찍고 세상이 알려주는 가짜 조명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 가짜 별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이 주는 성공의 불빛, 쾌락의 불빛이 너무 밝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려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주변의 불을 꺼야 합니다.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욕망의 별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던 우리의 죄의 묵인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별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세상의 화려한 불빛들을 다 끄고 오직 주님만이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별을 보러 갑시다.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뚫고 다시 별을 볼 수가 있게 되는가? 두 번째는요, 죄의 먼지를 씻어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우리가 별을 볼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탁한 공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이 하늘을 가득 채우면 아무리 별이 많아도 우리는 그 별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나의 죄의 먼지를 씻어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18절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의 타협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심판하지 않고 오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그의 인생의 고난으로 오늘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가짜 불빛을 이제 그만 따라가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오늘 뭐라고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원어의 의미는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주는 불빛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길드가 주는 돈맛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짜 별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나를 편하게 해주고 인정받게 해주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23절에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다 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뻔히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러는 거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만 유별나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우리가 변명하며 우리가 핑계댈 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죄의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불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하늘을 가리면 어떻게 되는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냉랭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신이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나의 삶이, 내가 만들어낸 저 두꺼운 먼지가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의 먼지를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먼지를 다 걷어내고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별을 보러 갑시다. 어떻게 해야 이 어둠을 뚫고 다시 별을 볼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새벽별을 갈망하며 붙잡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땅의 불을 끄고 죄의 먼지를 씻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새벽별이신 주님을 갈망하며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멘. 이제 그만 가짜 별을 찍어 바르던 그 손을 이제 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타협하던 그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진리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새벽별입니다. 모든 별들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둠을 찢고 어둠을 뚫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비추는 그 별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밤이 가장 깊고 어두울 때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유난히 밝게 빛나며 이렇게 선포하는 별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밤은 끝났다. 곧 태양이 떠오를 거야. 새 아침이 밝아와 라고 말하는 그 별이 새벽별입니다. 오늘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굳게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구하러 갈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러 갈 거야. 굳게 붙잡고 있어.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명화 별이 빛나는 밤을 혹시 아십니까? 고흐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태오랑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도 잘 남아있는데요. 이 그림의 탄생 배경을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 밖을 보았다. 거기에는 새벽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별은 정말 커 보였다. 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날 고은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의 밑바닥을 본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잘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림을 누가 팔았냐면 동생에게 보내면 동생이 팔아줬거든요. 동생은 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의 그림은 인기가 아주 많아. 형의 그림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격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아. 형의 그림은 너무 훌륭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낸 그림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형이 상처받을까봐 그림이 잘 팔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며 고흐에게는 계속해서 그림을 판 금액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날 또 다른 상처도 받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때 고흐는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하던 화가 폴 고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고갱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이것이 저의 그림입니다. 혹시 저의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와 함께 작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고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를 화가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동생 태호가 그를 돈을 주고 후원했기 때문에 고갱이 오늘 내 옆에 친구처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충격에 고은은 고갱과 크게 싸우고 헤어지고 자신의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그림을 그리기 전 고흐의 마음이었어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어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 밤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그날 밤,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처절한 밤에 그가 새벽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그 밤에 창문 너머로 새벽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잠든 마을과 대비되는 나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처절한 삶을 왼편에 사이프러스 나무에 그립니다. 검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 나무를 검게 색칠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덧칠하면서 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돌려 새벽 별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흐의 시선은 어두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칠하던 나를 그리던 삶을 내려놓고 그는 나를 덧칠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덧칠해서 나의 사이프러스 나무 바로 옆에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프러스 바로 옆에 샛별을 그려놓습니다. 그림 물감으로 그리고 그리다가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이프러스 나무 바로 옆에 있는 저 샛별에는 물감을 캔버스에다가 짜고 그것을 지디겨서 더 밝게 빛나도록, 더 밝게 빛나도록 그립니다. 그림 속의 저 하얀 새벽별만큼은 찬란한 빛이 물감 덩어리채 폭발하도록 빛나고 있습니다. 고은은 새벽별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내 삶에 찾아오신 새벽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겠다. 나는 오늘 저 새벽별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저 새벽별과 함께 나는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겠다. 라고 그는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고우가 끝내 그 새벽별을 붙잡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밤을 끝낼 그 새벽별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붙들어서가 아니라 그가 찾아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끝끝내 그 새벽별 앞으로 나아가 별빛을 보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이 새벽별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떠오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짜 별을 찍어 바르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불빛을 쫓느라 진짜 별을 잊어버렸던 안타까운 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는요, 지금 유적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던 도시는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오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새벽별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타협과 죄악으로 얼룩진 캄캄한 밤하늘을 뚫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만납시다. 그분을 선명히 바라보기 위해 불을 끕시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화려한 조명을 다 끕시다. 우리의 먼지를 다 씻어냅시다. 오늘도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선명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